So as the Sunday school children are leaving, a member in our congregation asked me how long my sermon's going to be. I honestly don't know. The best way I can answer that question...
오늘 11월 9일 주일 설교는 존 장로님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고귀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바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 사이에 유사한 점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서 사도들의 주된 역할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그대로 증언하고 그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회당에서 저 회당으로 다니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들의 잦은 여행으로 인해 그들은 각 교회에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감독할 장로 또는 감독과 집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교회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세워진 후 몇몇 초대교회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크게 성장하고 번영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들과 우리 홉교회의 그 사이의 유사점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최근 은퇴하셨고 우리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들리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설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들이 마주하였던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설교는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제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그때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초점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사였지만 전도 여행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의 역할을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볼로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역시 지금 우리 교회처럼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재중일 때 그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분열의 주된 원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교만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저는 여러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교회의 연장자 성도님들 중 여러 교회를 다녀본 분들께서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분열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교회들이 분열된 주된 이유는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교리 문제로 교회가 나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이유나 성격 차이, 즉 바울이 지적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유사한 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설교에서 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좋은 교회 혹은 하나된 교회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한 구절 안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그것은 강조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절에서도 같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모두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같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존재이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칭찬하고 본보기로 삼았던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또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였을까? 왜 바울과 실라를 즉시 떠나게 해야 했을까? 그들이 서로 베레아로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그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분노한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고 해치려 했기 때문에 밤중에 급히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서쪽의 베레아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데살로니가와는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의 주요 도시로 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 세계의 강이 도시를 지나 에게해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는 강력한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군사기지로서는 매우 전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베레아는 훨씬 작은 도시로 인구는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그리스의 베로이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 베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레아는 외진 도시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당시 주요 도로와 통로였던 에디나티아 가도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주변 산맥과 아름다운 정원들 덕분에 매우 매력적인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이곳은 귀족, 부유층, 군 장교들,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거주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 도시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며 베레아 사람들을 노블, 험부, 고귀하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노블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귀족 출신, 신분이 높은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귀하였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배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의견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중에 설교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만큼 그들이 보여준 특징입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데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의도적이고 기꺼이 받아들이다, 친절하게 받아들이다,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을 자신에게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그것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5절, 10장 4절, 누가복음 18장,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이야기, 즉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적들로 둘러싼 여리고성 안에 잠입했을 때, 그리고 여리고 왕은 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라합에게 특별히 지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기록된 대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아멘.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대로 정탐꾼들을 왕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을 받아들여 집으로 들였고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집안으로 들인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며 숨겨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왕의 명령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 사람들도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기꺼이 맞이했던 것처럼 바울과 그의 가르침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그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바로 오늘의 본문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프로투미아입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들에서도 이 단어를 모든 간절함 혹은 큰 열심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세분해 보면 프로는 앞서 혹은 미리라는 뜻이고 투미아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투미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준비된 열정,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 전부터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기쁨과 열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사탕가게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이 흥분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가능한 많은 사탕을 집으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소설과 영화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처음 공장에 들어섰을 때 맞이한 방 중 하나가 초콜릿 룸이었습니다. 이 방은 마치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모든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물, 풀, 버섯까지 전부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눈을 크게 뜨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곧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정원 곳곳을 뛰어다니며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정원에는 심지어 물 대신 액체 초콜릿이 흐르는 강도 있었는데 그 중 한 등장인물인 아우구스투스 글루프는 곧장 그 초콜릿 강으로 달려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소설을 읽지 않았거나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아우구스투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탕가게에 들어간 아이들처럼 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주일교회를 빠짐없이 지켜오신 교회의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그 같은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을 들어오고 계십니까? 젊은 세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른 아침부터 깨워 이곳에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아직 침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직장인과 대학생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이나 다가오는 주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마음이 분주하진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인생의 서로 다른 단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질문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탕가게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모든 열심과 열정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뜨뜻 미지근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특별히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성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조사하다, 신문하다, 철저히 검증하다, 질문을 통해 확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법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재판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즉 이것은 단순히 증거를 대충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연구한 조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 성도들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신들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했을까요? 그들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보 수집을 위해 제일 먼저 주석서들에게 달려가 그것들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공부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대조하여 진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쉽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그가 전한 모든 것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가르칠 때마다 그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듣는 것이 성경과 부교합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러한 검증 과정으로 도전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의 철저한 검증을 환영하고 이를 승인하며 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다른 도시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 베레아 성도들의 탁월한 분별력임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실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2001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처음으로 호프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호프교회에서 들었던 처음 설교들 중 하나는 기억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성경 구절은 기억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호흡교회 회중 전체에게 맹목적으로 자신을 믿지 말라고 설교하셨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성경과 대조하며 분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 주일 강단에서 들은 말씀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칭찬한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바울조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소화하며 강단에서 전해지는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그들은 소요를 일으키고 도시 안에 분쟁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고 로마인들은 어떠한 반대나 반란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혐의를 제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전하며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이후 교회 성도님들 중 두 분이 다가와 매우 공손하게 그때 로마 황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로 대략 서기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으며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시기와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틀린 정보를 말씀드린 점 사과드리며 또한 이를 알려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중 한 분에게 어떻게 클라우디우스가 황제였다는 것을 알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비록 제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지만 다행히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만약 누군가가 강단에서 교리적 오류를 범했을 때 우리는 이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베레아 성도님들은 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매일 꾸준히 살피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매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바울의 매일 설교에 따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매일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성경을 날마다 공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컨퍼런스에 갈 때는 보통 현지 통화로 현금을 환전합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갔을 때도 비록 카드를 주로 사용했겠지만 과거에 제 카드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미리 미국 달러 현금을 준비해 갔습니다. 환전을 하면서 대부분 새 지폐를 받게 되는데 저도 몇 장의 새 100달러 지폐를 받았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새 100불 지폐를 꺼내 계산원에게 건넸습니다. 미국도 호주처럼 점점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사회가 되고 있어서 계산원은 지폐를 약간 의심스러운 눈길로 살펴보았습니다. 지폐를 들어 빛에 이렇게 비춰서 확인하거더군요. 아마 진짜 100불짜리 지폐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진짜 100불짜리 지폐가 있었고 계산원도 이를 인정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호주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받게 된다면 제가 이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빛에 비춰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표시를 확인해야 진짜인지 알 수 있는지 전혀 저는 모릅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호주 지폐에는 유명한 호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100불짜리, 그러니까 호주 지폐에, 100불짜리 지폐에 그려진 유명한 호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즉, 누군가 색깔만 비슷하게 맞춘 가짜 100불짜리 지폐를 준다면, 얼굴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그것이 초록색이라면 저는 그것을 진짜인지 구별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와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훈련을 받고 배운 내용을 숙달하고 정기적으로 다양한 지폐를 확인하며 원래 훈련을 참조한다면 점점 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저의 실력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 비유를 베레아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성경과 말씀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폐를 자주 확인하면서도 원래 진짜 지폐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가짜 지폐를 못 알아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항상 기본, 즉 진짜 지폐를 기준으로 점검한다면 가짜 지폐를 놓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절차로 더 많은 지폐를 반복해서 확인하면 더 능숙하게 가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무조건 믿지 말고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참조하면 할수록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즉,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저는 이걸 강력하게 권합니다. 항상 성경으로 직접 확인하는 개인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잭 아놀드라는 장로교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 베레아 성도들에게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용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회당에 참석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구약 성경과 대조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새로운 가르침도 성경과 꼼꼼히 비교해 확인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신중했고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매주 일요일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할 때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설교자의 경험이나 말솜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유창하게 잘 말하는지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베레아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분명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아니하나.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유대인들 사이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따르면 일부만이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베레아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심지어 많은 이방인들도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2절의 첫 단어를 보면 그리하여라는 결론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어 이전 구절에서 설명된 내용과 연결됩니다. 즉, 이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한 결과라고 합리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안타깝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력적인 군중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서 바울의 가르침 소식을 듣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뚜렷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다시 군중이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음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에서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앞세워 바울을 더 오래 머물게 하여 더 많은 가르침을 받으려 할 수도 있었지만 1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즉시 바울을 보내주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남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보다 바울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즉 그들의 목자를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나 성도들이 목사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실제로 목사님을 위협하는 군중으로부터 급히 피신시켜야 하는 상황은 드물겠지만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베레아 성도들이 단지 바울의 가르침이 올바른지 분별하는 데 능숙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바울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신의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목사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분과 그분의 가족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아니란 노블이라는 베레아 사람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들을 고귀하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귀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고귀함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왕족 혈통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신분과 같은 단어가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 고귀함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권리, 다시 말해 출생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고귀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생각하라. 육신을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높, 높은 신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바울은 여기서 많은 사람 가운데 지혜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 고귀한 신분의 사람만이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상함이 단순히 혈통이나 사회적 신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며 회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특별히 학문으로 뛰어나지 않았고 사회적이나 물리적인 힘이 강하지도 않았으며 큰 부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듯이 귀족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고귀한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을 고귀하다라고 한 것이 무슨 일까요? 특히 두 구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노블이라는 동일한 단어임을 고려하면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노블이라는 문자 그대로 높은 출신, 귀족, 혈통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귀족 출신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의 노블은 출생이나 혈통의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고상한 마음가짐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11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진정으로 고상함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성품과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고귀함은 출생이나 부모, 배경과는 무관하므로 베레아 성도의 경우에는 믿음 안에서 성품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베레아로 갔을 때 그의 사역을 통해 전하는 말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접근한 방식은 그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만난 다른 도시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례대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고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이 섬겼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의 신분 때문에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접근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마치 각 요소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건축 블록처럼 단계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후 그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큰 열정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그저 무작정 따르지 않고 그 가르침을 구약 성경과 대조하여 검증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것이 진리이며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권위이며 판단의 기준임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매일 성경을 상고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새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적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도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행동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베레아 성도들의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목사님을 찾는 이 시기 동안 절망하기보다는 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 기회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주일마다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 가르침과 설교가 교리적으로 바른지 점검함으로써 새해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and mature in faith. We pray all this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